빌레몬서는 8절부터 25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 주의 이름 아래에서 주 안에 모인 관계가 어떠한가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대하고 만날 때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빌레몬서에서 중심인물은 세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쓴 사도 바울과 또 편지를 받는 빌레몬 그리고 사도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해당되는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중심인물이죠. 그리고 빌레몬은 이제 노예를 부릴 정도로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했던 노예라 그런 관계 있다 했습니다. 이 빌레몬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어떻게 노예를 부릴 수가 있느냐 이걸 생각하면은 쉽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자라면은 그 미국의 링컨 대통령처럼 노예를 모두 다 해방시켜줘야 그것이 복음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지금 노예라는 제도가 없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생각입니다. 이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때에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는 노예 제도가 굉장히 강했던 또 그런 이제 문명이 아래 있던 그런 나라였죠. 이 로마는 그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면은 그 패배한 적군의 포로를 잡아와서 노예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예라는 것이 없고 또 뭐 노예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의 노예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사회적인 문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가 전한 복음에 노예를 모두 해방시키라는 그런 그 내용이 없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빌레몬이 부자로서 그 당시 사회적 문명인 그런 노예를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래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이제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이제 친 그런 사람이죠. 왜 도망을 쳤느냐는 건 뭐 본문 성경을 통해서는 명확히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을 치는 일은 아주 빈번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는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냥 재산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많은 학대를 받으면서 중노동에 시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친 그런 노예도 많았을 것이고, 또 도망을 치면 주인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시켜서 그 노예를 잡아옵니다. 잡아오면은 채찍으로 때리고 또 심하면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빈번했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도 그런 죽음까지 각오하고 빌리몬에게서 도망을 쳤을 것이다. 또 그렇게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도망을 친 노예가 뭐 갈 곳이 뭐 그리 마땅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노예가 도망을 치면은 천민사회 속으로 숨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도둑대에 함께 합류해서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또 뭐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치거나 뭐 그 외에는 그다지 뭐 자기 살 곳을 마련할 그런 재주가 없었던 게 또 노예의 그런 신세였습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가지고 그 당시 에베소에 그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 그 옥에 갇힌 바울을 이 오네시모가 만나게 이제 된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것이 뭐 직접 찾아갔는지 아니면은 도망을 치다가 죄를 지어서 붙들려가지고 감옥 갇혀서 우연히 만난 것인지 이것도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짐작해 본다면은 어쩌면 오네시모가 이 바울이 그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바울 옥에 있다는 소문 듣고 찾아갔을 수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 노예로 있으면서 그 집에 이 빌레몬으로부터 바울이 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바울이 바울이 빌레몬의 집을 또 방문했다면은 그걸 통해서 바울을 또 이 오네시모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사도 관계를 오네시모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빌레몬의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를 찾아가면은 자기의 일이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짐작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얘기한 대로 도망을 쳐서 또 돌아다니다가 옥에 갇힌 사도를 만났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뭐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본문 이해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그런 문제고요. 이 바울이 옥에서 그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제 옥에서 바울을 보살피면서 많이 이제 도와줬던 것이죠. 11절 보면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바울에게는 아주 가깝고 또 바울을 아주 도와주는 그러한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제 받기 전에는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그런 노예에 지나지 아니했지만은 복음을 알고 난부터는 빌레몬에게도 또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고 신복으로 그렇게 자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바울이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그 이유를 좀 들었기 때문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고를 쳤거나 아니면 빌레몬에게 어떤 그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그것 때문에 도망을 쳤기 때문에 예전에 오네시모에게 무익하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그 1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불의한 일을 했거나 뭔가 빚진 일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줄게. 이런 문구 보면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일을 했고 또 재산에 손해를 입혀서 그게 두려워서 도망을 친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오네시모가 이제 복음을 알고는 바울에게는 상당히 가까운 신복 같은 그런 이제 존재가 되었는데 그 13절 보면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렇게 말하죠. 이걸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계속 그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로 있다가 도망을 친 그런 그 신분인데 빌레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데리고 있다는 것, 데리고 있는 것보다도 돌려 보내는 것,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돌려 보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를 이제 그냥 돌려 보내면은 문제는 죽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 편에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요, 그냥 간단하게 오네시모가 나에게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는데 같은 신자니까 좀 잘 봐달라,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 게 그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편지였다면은 이 뭐 성경이라 복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삽입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바울의 서신에는 복음의 그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담겨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지금 주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바울의 서신 담겨 있는 복음의 그 정신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그걸 이 서신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먼저 8절 9절 보면은 이 사도가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명할 수가 있다, 오네시모에 대한 문제를 명할 수가 있지만은 사랑으로 간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스승과 같은 그런 그 존재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스승 같은 그런 존재고 위대한 그러한 존경스러운 그런 존재죠. 그렇다면 바울이 얼마든지 그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해주고 받아주라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간단하죠. 바울 그 오네 빌레몬이 거절 못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런 문제는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하지를 않습니다. 전에 얘기한 대로 바울이 명령을 하면 빌레몬은 그대로 실천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근데 만약 그렇게 되버리면은 바울의 명령에 단지 빌레몬이 실천하고 행동했다 그런 그 줄거리가 되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복음 방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복음의 방식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바울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의 의미를 잘 그 정리하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명령하고 명령 받은 사람이 실천하고 나는 이걸 했다. 그래서 복음 실천했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은 우리 모두를 그 복음의 말씀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속에서 서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 달라진 게 있고 새로워진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 그걸 배우라 그거예요. 네가 내 말이라면은 얼마든지 오네시모를 그냥 받아줘 용서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만약에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다른 노예가 도망을 쳐가지고 또 잡혀온다 그러면 그때는 바울이 했던 강구가 없다, 명령이 없다 그러면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만약에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 종과 나의 관계, 새로워진 관계를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나중에는 바울의 말이 없어도 노예에 대해서는 예, 오네시모를 그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고 그 새로운 관계를 계속 지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복음 안에서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에서 오네시모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써요. 그래서 명령할 수 있지만은 명령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강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했다면은 그건 바울도 빌레몬을 예수 안에서 만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는 그런 사회적 인간관계 그걸로 대하는 것 뿐이지 예수 안에서의 빌레몬을 만나는 것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는요 머리 되신 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명령을 해요. 그게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게 제가 누누이 말한 대로 목사란 위치에서 제가 여러분께 명령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에게는 명령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대개 밖에 교회 밖에 보면은 이제 목사와 신자를 어떤 스승과 제자 그런 관계로 여기기도 하고 또 뭐 많이들 목자와 양 이런 관계로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신자에게 명령할 수가 있고 신자는 목사의 명령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는 목사에게 명령을 받고 살아간다. 목사가 시킨 대로 뭔가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들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사회적 관계예요. 목사와 신자라는 것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계급적인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회적 관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세계고, 그게 교회이고, 그게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입니다. 주가 머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신자 동일하게 예수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 목사는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지시한 것을 여러분께 그냥 전달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밖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께 예수님의 그 지시상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명령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그게 목사와 여러분의 만남이라 그 말입니다. 목사도 예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이고 주께서 지시하신 무엇인가 목사도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주의 뜻이구나. 이게 나에게 지시하신 주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될 그런 관계에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가 바로 이것을 빌레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서는 종과 주인도 없는 거다. 스승과 제자도 없는 거다. 그래서 지시하고 지시받는 그런 관계도 없는 거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 바울이 명령했다면 빌레몬 오네시모를 여전히 주인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대할 수밖에 없을 거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강구한다. 사랑의 관계다.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런 뜻이 되겠죠. 바울의 이 말로 인해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라는 신분으로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에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내 아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는 것이지 예전 신분 노예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빌레몬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의 지체 같은 믿음이 동역자로 내가 너에게 보낸다. 그게 바울의 뜻이에요. 복음 밖에서 예전에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주인과 종이란 그런 신분이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면 똑같이 사도에게는 믿음의 아들 동역자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갖고 있는 독특합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 안의 세계 독특함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신분의 차이와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런 신분과 차별이 다 무너져버리고 사라진 세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세계를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세계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교회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돈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세상 권력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돈을 바라보고 어떤 힘 있는 교회이 되기를 원하면 이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는 탈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는 못 되는 거예요. 그래, 항상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신분차별, 높거나 좀, 이게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 또 그게 뭐 도덕적 윤리를 떠났어.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이 이런 세계입니다는 거입니다. 똑같은 신분으로, 똑같은 존재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로 만나는 것이지, 세상 사회적 관계가 있는, 그건 주안이 아니요. 항상 그걸 주지하면서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소재가 바로 그게 담겨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게 교회다. 이게 주안의 형제의 관계다.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이런 얘기하죠. 빌레몬이 바울을 복음 안에서 동역자로 여긴다면 오네시모도 이젠 같이 복음한 형제니까 나를 여기도 그렇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함께 복음 안에 있는 관계로 봐달라. 빌레몬이 편지를 받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물론 바울이 말대로 따랐겠죠. 근데 간단하고 쉬운 얘기는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 노예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함부로 대했고 자기 재산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처럼 바라본다. 사도 바울을 대하다 대한다. 이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나를 배신하고 도망친 그런 노예를 받아들인다. 그것도 바울을 대하다 동역자를 형제로 받아들인다. 참 기적같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한 대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재산상에 소원을 입힐 수가 있고 불의를 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오네시모를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도 그 인간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참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처럼 오래 가는 게 없죠. 참 오래 갑니다. 한번 싸우고 나면은 겉으론 잘 지는 척 한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속에 가시 같은 걸 품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그 속성이죠. 그러다가 또 계기가 딱 되면은 수십 년 전 일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상대방 공격을 합니다. 네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읽지 않느냐 다 막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또 배신감 이런 건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쉽게 안 덮여집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이 좋다고 해서 신앙을 앞세워도 이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 많지만 쿨하게 확장 체계라고 딱 깨끗하게 뭐 처리할 수 있는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니십니까? 항상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요 누군가에 대한 감정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간관계를 회복한다는 이것은요 우리가 뭐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건 우리가 능히 경험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그게 다 뭐 경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인간관계 어려움은 다 이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바울도 아마 그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레몬의 어떤 인간성, 빌레몬의 인격, 그런 걸 믿고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이런 거라는 것. 그게 복음이니까. 그걸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예수 안에서 먼저 자기를 보게 하고 오네시모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빌레몬이 뭔가 예수 안에서 깨달은 게 있으면은 그 깨달음 속에서 오네시모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 그게 바울이 생각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네시모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빚졌다 그겁니다. 빚졌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불의를 행했거나 뭔가 빚진 것이 있으면 갚아줄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소금에 입힌 것을 이제 빚진 것이라면은 그걸 바울이 무슨 일을 갚습니까? 100만원 뭔가 손에 입혔다. 그럼 바울이 그 100만원 어떻게 갚아주겠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당시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또 바울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오면은 실제로 오네시모가 빚진 건데 갚아줄게. 이런 의도는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19절 말로 짐작할 수 있는데 그 19절을 보면은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빌레몬이 그 사도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난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할게 그거예요. 아주 논리가 이상하게 돌아가죠. 빌레몬이 그 바울에게 빚진 게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복음의 빚이죠. 복음의 빚.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물질적이라면은 사도가 무슨 수수라도 얼마든지 갚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빚을 내서 갚을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빌레몬이 사도에게 빚진 것은 뭘로 갚습니까? 뭘로 갚을까요? 복음의 빚을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 빌레몬이 더 큰 빚을 졌다 그 말입니다. 더 큰 빚이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빚을 지고 있지만은 사도는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결국에 오네시모가 네게 한 거, 너한테 빚진 거 그걸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나에게 진 빚 그걸 먼저 생각해 봐라 그거죠. 아주 고단수의 편지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빌레몬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다면 누구든요 예수님께 빚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빚을 지고 우리가 모인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구원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친히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 의 있는 자로 세움받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 빚진 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의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용서의 빚을 지고 있고 의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신분으로 그런 사람으로 주관에 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그걸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내게 빚졌느냐? 손에 핀 게 있고 불의를 행한 게 있느냐? 그러면 자 이 손에 들어와서 네가 빚진 걸 생각해봐라. 이런 나한테 빚졌다. 복음 빚이다. 누가 더 큰 빚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빌립은 입을 싹 닫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뭔가 서로 관계 속에서 빚진 마음이 있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 항상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고요. 여러분 관계에서도 또 피해를 주고 피해 입히는 것 때문에 뭔가 빚진 같은 그런 관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과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예수께 빚진 자로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해결 못할 건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사고대 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절대 용서 못하겠다 어떤 이러한 그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잘 안 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와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의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노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치게 된 것을 도망쳤다는 것이 떠나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16절에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관계는요, 세상에서 인간 관계고, 어느 한쪽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것. 육신이 형제라는 것. 다, 어느 한쪽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것은 영원히 계속된 관계입니다. 그처럼 형제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해요. 우리가 서로를 그냥 인간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을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 그걸 위해 붙이는 칭호 정도로 얘기지만 사실 형제라고 하는 건 천국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와 의를 동일하게 받아 누리는 관계 그게 형제거든요. 이처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서 받아들이는 그것이야말로 바울에게 기쁨이고 주간의 평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빌레몬이 순종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따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한 대로 참 어렵죠. 미움이라는 건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또 왠지 싫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근데 그런 관계가 기도하고 예수님다고 해서 한순간 해결돼버리는 그런 건 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친한 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도 예수님의 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 밖에서 말고 주 안에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운 자가 있고 싫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랑과의 관계도 예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랑 그런 관계 속에서 나 또한 주 앞에서 잘난 것 없고 내놓을 것 없고 불의한 것 뿐이다.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 그걸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그런 시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미움과 싫어한다 이것보다는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주 안의 형제로 이렇게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때로 나에게 뭔가 가시 역할하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 안에서의 어떤 은혜를 알게 하고 용서를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그를 영원히 형제로 두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자연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남보기보다도 나를 보는 일에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고, 그게 그런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만이 형제라는 것이 무엇이고 주와 어떤 관계를 모이고 있느냐는 것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과 바른 관계 있도록 일을 쓰십시오. 인간관계 해결책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알고 그 용서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세상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돈독이 만들어가죠. 모임을 갖고 술자리 갖고 그래서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쌓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지나지를 않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형제랑 관계로 만나게 돼요. 남남이 아니고 크고 작은 차별이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형제라는 함께 동일하게 주 예수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그 형제 관계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로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관계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 용서에서 우리가 주께 빚진 자로 그렇게 나와지면서 그 용서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게 주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이런 바울의 편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생생히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주 앞에서, 주 안에서 빚진 자로서 그렇게 만나면서 화해, 그리고 사랑의 관계, 그러한 모든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한다는 것이 참 복잡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내 감정대로 행동을 살아가지만은, 바울의 편지를 따라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관에 들어오면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한 사람도 없고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불의한 자고 주의 용서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주께 빚진 자로서 항상 주 앞에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